누구나 평안하십니까?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세상의 방방곡곡마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 여자의 남은 무리, 참 주님의 그 마지막 사업에 참여할 추수꾼들을 모으시느라고 주님께서 참 분주하신 것을 제가 가는 곳마다 느끼게 됩니다. 어떤 곳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 비슷하게 상당히 정감적이고 또 좀 이지적인 것보다 좀 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어느 곳에 가면 굉장히 조용하고 사람들이 아주 엄숙하면서 말씀을 따져 듣는 좀 그러한 좀 굉장히 지적인 그런 군중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곳에 가면 아주 단순한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 어느 곳에 가면 말씀을 깊이 해석해 주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남미에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브라질에 갈 때도, 또 제가 볼리비아에 갈 때도 저는 느꼈지만은, 특별히 콜롬비아는 거기에 있는 그 분들은 상당히 정서적이고 좀 정감적이라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하는 듯한 그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서로 이제 금방 마음이 통하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집회에서는 한 4, 500명 정도 우리 모여서 집회를 했고, 두 번째 집회에서는 그 상당히 높은, 그 높은 고지로 따져서 한 2000m, 한 2000m 정도 되는 그런 산이니까 꽤 높죠? 꽤 높은 산입니다. 꽤 높은 산인데, 정말 구름도 쉬어가는, 정말, 물론 3000m처럼 높지는 않지만, 한 2000m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가끔 이렇게 구름이 지나가다가 거의 찬바람이 부니까 비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왔다가 가곤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야영장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는데 그 이제 도시에서 그곳으로 차를 타고 올라가는 이 굽이굽이해서 이제 버스도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산 아주 꼭대기에 아주 적은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 옆에다 캠프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그 도시에서 차를 타고 그 산에 산으로 올라가는 길만 한 1시간 한 15분 걸립니다. 도시에서. 그러니까 비행장에서 내려서 또 그 산 중턱까지 가는데 한 1시간 반 걸리고, 또 거기서 한 참 올라가면 거의 한 2시간 한 40분 정도 걸려야 그 야영장까지 그 도착하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 1000명이 모였어요. 그 높은 곳 사람들이 1000명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오나 하니까, 크게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외 버스를 아마 대절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외 버스를 대절해서, 그렇게 참 많이 와서, 이제 장소가 모자라니까 그냥 이 풀밭에 텐트를 많이 치고, 밤에는 추워요. 밤에는 정말 손뜰할 정도로 추워지는데, 높은 고지니까. 근데 그런데 그냥 텐트를 치고, 어떤 데 그냥 집집마다 또 이제 이런 숙소마다, 거기는 남미니까 여러분 뭐 따뜻한 온도는 있을 리가 없죠. 근데 한국만 있는 곳이고, 이 나무도 아니고 전부 다 시멘트 아니면 돌이에요. 이 바닥이. 거기에 그냥 얇은 걸 깔고 다 자면서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의 얼굴 보고 또 그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정한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의 줄이고 진리의 줄이고 정말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말씀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주의 백성들이 곳곳마다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생애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애, 믿음으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생애,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생애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처음 믿게 된 것도 기적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생애 자체도 매일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경험이 기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과거에 좋아하던 것들이 갑자기 싫어지고 과거에 좋아하던 음식이 싫어지고, 또한 과거에 살던 생활 방식이 싫어지고, 과거에 좋아하던 취미가 싫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바뀌고, 좋아하는 것들이 바뀌고. 제가 어저께 중국에 있는 한 여학생이 저한테 이제 이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것은 목사님이 제게 연결시켜준 문제이기 때문에 목사님께 제가 하소연을 합니다. 저는 목사님의 책을 제가 세권 읽고 제가 제 마음을 하는 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제가 쓴 책을 읽고 한 것보다 성령의 역사와 은혜였죠. 근데 그 여학생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제 마음을 주 앞에 드린 다음에 어쩌면 이런 기적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전에 듣던 음악이 싫어지고 찬송가가 그렇게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내가 좋아하던 그런 책들이 싫어지고 이젠 주의 말씀만 읽기가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참내 마음 가운데 기적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제 옛날에 그렇게 화장대 앞에서 시간 많이 보냈는데 이젠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젠 공부하는 시간이 아깝고 말씀 읽는 시간이 그렇게 그리워지고 의를 삼을 마음이 생기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젠 제가 부모님과 대화가 안 됩니다. 조금 이렇게 인사만 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할 말이 많았는데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제가 뭔가 좀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저한테 묻느라고 이제 이메일이 왔어요. 물론 영어로 했죠. 제가 중국말을 제가 못하니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건 적이 정상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마음이 바뀌었다는 증거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부른다. 다시 태어났다고 부른다. 우리의 모습은 그만이고 우리의 본성도 그대로 있으나 우리 마음이 바뀌었다.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우리의 뜻이 바뀌고 우리 생애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원이 생겼다. 감사합니다. 이래라 주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땐 과거에 우리가 주 앞에 마음을 바치기 전에 그렇게 좋아하고 살던 친구들 만나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몇 마디 참 기쁘게 이제 서로 대화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대화의 내용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줄수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병이 낫는 것보다 기적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죠. 그러나 이것이 매일매일 믿음으로 그 기적이 매일매일 내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 그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지 하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다, 능력이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만 의롭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서 단한 가지의 의로운 것도 우리가 쥐어 짜내거나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가면 일곱 금초대가 있지 않습니까? 금초대 주위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다고 스가랴 4장에는 그렇게 상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의 은혜가 직접. 여러분, 두 감람나무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한국에서 나는 예수님이 한 감람나무고 또 하나 나다. 그래서 자기는 두 번째 감람나무라고 해서 그렇게 적용시켜서 이상한 그런 이단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몇명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두 감람나무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두 나무는 말이죠, 성령께서 쓰신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성령께서 쓰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에게 주어서 쓰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쓰신 말씀을 읽으면 성령의 사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속에서 성령의 기름이 우리 속에 부음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이 금촛대에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성령의 기름, 말씀의 기름이 들어가서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내 마음 가운데 부으면 내 속에 반짝 빛이 나는데,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악적인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걸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길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은혜와 기름이 내 속에 들어와자 내 속에 아름다운 진리의 빛이 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생기고 회복되며 내 마음 가운데 의의가 도드마는 것입니다. 의의가 싹 트여지는 것입니다.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로운 생각, 의로운 계획, 의로운 소망들을 품고 살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의의는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내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게 거듭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또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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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조건이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생이 아닙니다. 구원과 영생은 이퀄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내가 변화되고 내 죄를 다 아는 모든 죄를 주 앞에 드리고 굴복하고 회개한 다음에 씻음 받고 예수께서 내 속에 사셔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 중생의 경험을 할때 구원이 내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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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의의 경험을 해 나가는 그 결과 맨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그러다 왜 첫째는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빛과 진리를 먼저 받았으니까, 성경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진리를 먼저 아는 자에게 의의 경험이 먼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을 주님께서 차별하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먼저 진리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보니까 이 복음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이 복음 속에 무엇이 있다? 의의가 있다. 그래서 의와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가 내가 굴복해서 성령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내 속에 의의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의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의의인데, 그 의의는 그저 내 겉에만 씌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의로운 동기와 생각과 그런 감정을, 그런 소원을, 그런 뜻을 내 속에 심어주시는 의라 그 말입니다. 그 의가 내 의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죠? 한번 중생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도 믿음으로, 그 다음 날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다음 날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다음 날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파워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복음은 파워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어떤 진리의 지식일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내 속에 들어와 그 지식대로 살게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파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파워가 부족하면 주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주 앞에 기도합시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 40년 되었다고 할지라도 만약 이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죄의 힘에서 구원해서 해방해 내시고, 그렇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파워가 오늘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족하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것을 중지하고 우리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속하시는,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죄 습관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죄의 본성의 연약성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파워가, 그 능력이 오늘 내 속에서 부족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이 구원이,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요. 매일 믿음에서, 또 믿음에서, 또 믿음에서 계속 성장하면서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의의를 받는 경험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성경 예언을 갖다가 원래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풀어져 오고 예언된 것이 성취돼 왔는데, 그 과거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미래에 갖다 놓고 미래에 새로 적용된다고 푸는 그런 미래주의자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많이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좀 이렇게 무리를 일으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특별히 이번엔 좀 시간을 좀 쓰실 때 우리에게 이 미래주의, 예? 이렇게 미래주의 적용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알겠다고. 또 올라가서 왜 성경 예언을 한번 성취된 것을 미래 또 성취될 것으로 문자적으로 또 적용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두 번째 또 다시 적용된다고 얘기하면 첫 번째 성취를 부인하는 길이다. 그렇게 할수 없다. 그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쭉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했어요. 그것은 교만이다. 교만이다. 왜냐하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좀 특별한 것을 내가 안다고 말해야 속이 시원해. 여러분, 좀 특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교만이에요. 이기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과 성경 진리는 단순해. 새로운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들이 가끔 와서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참 정말 오늘 제가 목사님 들어서 새로운 빛을 발견했습니다. 야, 참 놀랐습니다. 저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해 아래 새로운 빛이 어디 있습니까? 해 아래 있는 건다 똑같은 것이지. 과거에 다 말했던 것이고. 과거에 그것을 이해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아는 것은 새로운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사건들은 과거 사람들이 몰랐지만 새로운 빛은 사실 없습니다. 성경 속에 다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복음과 이런 진리 말이죠. 좀 지루해요. 좀 지루하고 똑같은 것을 매일 외우는 것 같기 때문에 좀 새로운 것은 항상 찾아 애쓰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찾고 또 이걸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뒤집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때문에, 그 호기심 때문에 자꾸 이상한 그런 논리들이, 이상한 오류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얘기했을 때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한 사람이 저 뒤에서 또 조용조용히 걸어나오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파스토르, 파스토르, 그라시아스, 무초 그라시아스.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그좀그참 정직한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다좀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그라시아스, 손 잡고 그라시아스 파스토. 여러분, 이 복음은 단순해. 단순한 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하는 것은 좀 지루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보람과 주님께 대한 찬송과 기도와 더 알고 싶은 것과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파운데,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여러분,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자체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과 성품인데, 그 하나님의 뜻과 성품, 하나님의 의가 오를로 있잖아요. 영어로 righteousness, 옳게 행하는 것이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생각과 내 동기와 소원과 그러면 내 감정들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의로운 생각을 하며 의로운 판단을 하며 의로운 선택을 하며 어떻게 의로운 길로 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하면 여러분 그저 추상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의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의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은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너희가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라고 하는, 내가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늘 주 앞에 찬송하고 기도한단 말인가?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매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세 번씩 외친단 말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면 자연히 주님의 그 율법에 주님의 계명의 뜻과 우리가 조화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또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서 아주 뜨끈뜨끈한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의는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의롭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품성과 주님의 계명과 조화된 마음으로 나를 의롭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51장 7절에 말씀하기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했어요. 이사야 51장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어떤 자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알면 무엇을 압니까? 주님의 품성이 어떠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8장 16절 20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내 율법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이를 치라 봉함하라 Seal them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냐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죠.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의한 것이 죄입니다. 불법이 죄입니다. 주의 계명을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그럼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로서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으로서 죄의 습관과 죄에 젖어있는 생애를 씻고 치료해서 바꾸어줘서 인간을 하나님의 계명에 조화 있는 생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생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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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믿음으로 매일매일 중생의 경우와 같은 기적이 내 속에서 의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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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난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성과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상이 내 속에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원래 하나님의 형상까지 자라날 때까지 그렇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또 다른 단계의 믿음으로 또 다른 단계의 믿음으로 또 다른 단계의 믿음으로 또 다른 단계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 이미 하신 말씀인데 또 하시네요. 아이고 또 하시네요. 또 하시네요. 반복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세이브해서 집어넣고 정말 이니박이게 정으로 쪼아가지고 다시는 지우지 못하게 그냥 비설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쪼아가지고 이렇게 머리 가운데 박아놓을 수 있는 길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예?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회개에서 이마에 인쳐질 때까지 의는 믿음으로 산다. 오늘도 믿음, 내일도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의 생활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무엇을 줍니까? 번잡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요.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마음의 아픔을 주고, 몸에 비형을 주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런 장면이 오더라도, 여러분, 장애물 경주 어떻게 해요? 장애물 경주. 뛰어가다 장면에서 탁 뛰어넘고서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그렇죠? 우린 장애물, 믿음으로 경주하는데 무슨 경주? 장애물 경주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이런 믿음을 맞는 의의 경험을 방해하기 위해서 장애물이 몇 개 왔습니까? 한번 세어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 생활 가운데 몇 개 왔습니까? 많이 왔죠? 이런저런 적은 것보다 큰 것까지 그냥 아주 작은 장에서 막 오죠. 그래서 뛰어넘어야 돼. 넘어지면 어떻게 또 일어나야 돼. 또 뛰어야 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2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 내가 말한 이 말이 아니면 어떤 예언이 성취가 좀 더디고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께서 말씀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의 은혜가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의롭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 좀 더디지만은 어떤데 말이죠?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솥불도 단김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우리의 품성의 온전함도 아주 하루아침에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할 것이라. 반드시 응한다. 주의 말씀을 한번 나간 다음에 허들 돌아올 수 없어요. 주의 말씀은 파워이기 때문에 뭔가 만들어 놓고 들어와요. 문을 꽁꽁 닫고 못 들어오게 하면 몰라도 주의 말씀이 나간 다음에 우리가 마음만 열면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반드시 결과를 내놓고 말지 그냥 있는 법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파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무슨 말씀합니까?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 자들이 과거에 있었냐 말입니다. 우리 과거의 선조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냐 말입니다. 그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렇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했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께서 가라 하니까 무조건 나갔고, 믿음으로 모세는 자기 왕 되는 것보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통 당하는 것을 더 좋아했고,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충성스러움과 진심함을 가지고 한 번 받은 믿음을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그 다음 단계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갈 때 모세가 한 번 믿어서 주님을 믿고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항상 꽃밭이었고 순조로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머리가 하얘지고 그러나 눈이 쇠하지 않고 그가 비스가 언덕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마치 노 장군이 조용히 잠들듯이 죽을 때까지 그는 시련과 어려움과 마귀의 장애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사도바울 말하기를 그는 믿음의 노동이고 믿음의 모범이다. 끝까지 매일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어떤 때는 말이죠, 자기의 부하들이 말이죠 뭐 백부장 천부장들이 족장들이 와가지고 돌로 치려고 다 자기 부하들 몰고 와서 돌로 치려고 와서 이런 적은 몇 번이냐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돌로 치려고 안 하나. 나중에 말이죠, 자기의 미리암, 자기 누나가 와서 고소를 해가지고 자기 누나가 문둥병에 안 걸리나 별일 다 있었어요. 조금만 하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그건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서는 우리가 마지막에 믿음의 경주를 똑바로 뛰지 않으면 우리가 아니면 이 모든 믿음으로 산 자들 선조들이 그들의 그 믿음의 생애 결과가 없다. 결과가 없다. 우리가 마지막에 마지막 경기를 잘 뛰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의가 매일매일 내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의가 주님의 파워가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 그 파워가 매일매일매일 믿음에서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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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내 속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나타나야 그것이 복음의 파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 뇌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책에 썼는데 우리 뇌에 이 뇌 속에서 움직이는 이 기가 막힌 것들 말이죠. 어떤 사람들 보니까 말이죠 이 옛날에 보니까 그 TV에서 보니까 이 러시아의 이 체스를 하는 그 뭐라 그래요? 그 체스 플레이어가 이 일곱 명, 이 체스를 잘 노는 일곱 명과 동시에 대구를 해요. 가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이거 아주 잘 노는 사람은 아주 깊이 생각해가지고 하나씩 움직이는데 이 사람은 쭉 가서 탁 놓고 그 다음 사람 탁 놓고 탁 놓고 이거 와가지고 다 놓은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서 또 이렇게 놓고 일곱 명과 대구를 해서 이기는 것을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두뇌는 그래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생각이 지나가고. 근데 이렇게 우리 인간의 두뇌 같이 기능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려면 저기 뉴욕에 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금 저 쌍둥이 빌딩 무너졌으니까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그 높은 빌딩의 3배의 크기로 컴퓨터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야 한 사람의 이 적은 두뇌의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대요. 그리고요, 그리고 그 이 두뇌를 그만큼 또 움직일 우리 두뇌만큼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이 떨어지는 힘으로 만드는 정도의 전기의 힘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셨어요? 굉장합니다. 거기 가서 보면 그 옆에서 보면 그 물이 떨어질 때 내가 휩쓸려 좀 떨어질 것 같죠 기분이. 너무나 엄청난 물이 막 쏟아져 내려가니까 그런 엄청난 전기가 바로 그렇게 큰 컴퓨터를 움직이고 작동하는 데 필요하대. 그리고 그렇게 큰 컴퓨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세상 전체에 있는 텔레비전 스테이션과 라디오 스테이션들이 사용하는 그 양의 전기 서킷, 예? 전기 회로가 필요하대요. 어마어마하죠? 그 정도의 힘을 가진 컴퓨터로 작동하면 혹시 우리 두뇌가 역사하는 그 정도의 기능을 해낼 수 있을지 말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기관은 여러분과 저의 두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유일한 기관은 우리의 손도 아니고 우리의 발도 아니고 우리의 심장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우리의 두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뇌 속에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라? 영광을 위해서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흐리게 하거나 방해하면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게 내 속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왜? 주님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고 뜻이니까 그것을 이루어 놓으면 그것이 우리 생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니까. 제가 어떤 사람과 얘기할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 목사님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인간은 말이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너무나 타락해서 우리는 의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너무 흐려지고 약해져서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는 살기로 선택하기조차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그저 구원 받아야지 우리는 그저 이 정도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연약해진 타락한 우리의 의지를 주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전능하신 의지와 우리 연약한 타락한 의지를 같이 합치셔서 강력한 의지로 만드셔서 우리가 의롭게 선택해 살 수 있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파워다. 여러분, 이 파워가 우리에게 부족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역사가 부족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내 마음을 씻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의의 역사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처럼 더 고귀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의를 어떻게 구하라? 어떻게 구하라고요? 먼저 구하라.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의를 먼저 구하라. 만약 내 마음속에 그 의의 경험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비즈니스에서는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잡이 있으면 직업이 있으면 그건 버려야 합니다. 또 내 속에 주님의 그 구원과 의의 역사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는 어떤 우상도 있으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그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용서받을 때 믿음을 얘기하고 과거에 침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러나 현재 승리와 기쁨은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의인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매일매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파워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구원의 기쁨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만 자꾸 얘기해. 내가 언제 어떻게 했는데 그때 내가 헌신적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의 노력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애쓰면서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산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지금 다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다른 것입니다. 왜 다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주님의 구원에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율법과 조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과 뜻을 바꾸고 소원을 바꾸고 계획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바꾸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전적인 회개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의 경험이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가, 내 속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시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 자 측정할 수 있는가, 자기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는가. 간단해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친구, 이웃 아무도 없는 조용한 장소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주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 시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속에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깨뜨릴 수 없는 조용한 평화가 있습니까? 예? 간단합니까? 아주 간단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벗은 것처럼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평안이 없고 죄책감이 있고 불안하고 떨리고 주 앞에 마음을 열 수가 없고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감히 말할 수가 없고 여러분이 부족해서 느끼는 그 느낌 말고 여러분이 뭔가 버릴 것을 알죠. 포기해야 할 것을 알죠. 아직 회개하고 고백해야 될 것을 알지만 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므로 주 앞에 가서 완전한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구원은 진정한 굴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요구가 내 속에서 자연적으로 조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화는 억지로 가정할 수가 없어요. 예? 그 평화는 자기 체면을 걸 수가 없습니다. 저 앞에 딱 가서 무릎 꿇어 보세요. 주님, 아,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우리가 과거에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다. 그거 말고 용서받으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나의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마음과 예? 나를 내 마음을 내 생을 지금 받으셨다. 나를 받으시고 인정하신다. 그거는 속일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받으신 바 된 사람, 주님께서 나를 받으셨다 하는 그 감격이 통이 내 속에서 샘솟으러 올라올 때 우린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그 찬송가 가운데서 말이죠. 우리 찬송을 가만히 불러서 보면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이미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깨닫고 성경적으로 의를 설명해주고 성경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성경적으로 구원이 무엇이고 성경적으로 영생이 무엇이고 성경적으로 그렇게 되는 성화의 경험이 무엇이고 다 알고 깨닫고 그것을 찬송가 속에 가사로 다 넣어두셨는데 근데 요즘에 보니까 뭐 별아별 이상한 형태로 엉터리를 다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얼마나 단순하고 강력한 설교입니까? 이런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상한 복음의 경험을 하고 이상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구원의 경험이 아니고 이게 의의 경험이 아니에요. 응?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경험이 매일 도전을 당합니다. 시련을 받습니다.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몰랐던 주님의 뜻을 내가 발견합니다.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네. 이거 주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그럴 때 내가 내 자신을 굴복하고 주님의 뜻을 받느냐 말입니다. 무엇으로? 또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날 우리가 도전을 받아요. 우리가 구원받아 유지해서 나는 경험 가운데 계속 우리가 정말 진정하고 올바른 구원의 경험이 들어가 있는지를 도전하는 그런 시련들과 시험들이 우리에게 매일 닥쳐오는 것을 우리가 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송할 가운데 이런 말씀이죠. 춤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전 요 대목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찬송을 부르니까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잠겨가지고 좀 아유 뭐 오늘 강목사님 목소리가 좀 그저 그러네 뭐 그래서 시큰둥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찬송 부를 때 제 가슴이 뜨겁습니다. 예? 보세요. 예? 춤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저는 이 찬송을 들으면요 콧날이 시큰해. 저는 이게 너무 진정이니까 춤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대요. 근데 4절에 기가 막혀요. 주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보세요.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이렇게 찬송을 늘 부르면서 엉터리 복음을 믿는다고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단순하게 복음을 주님께 설명하셨고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구원하시는 파워가 생기는지 이렇게 다 설명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엉터리를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무엇이라? 영생이라.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매일매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서 구원을 계속 가지고 나아가며 살고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거룩한 열매를 계속 얻어나가는데 그 마지막이 무엇이라? 영생이라. 주님께서 아 그래 넌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자. 에녹이 죽음 맛보지 않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죠?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의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 역사 없으면 우리가 구원의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경험은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매일 믿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말씀하기를 이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랬어요. 우리가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이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 이외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이 달리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구복하고 주님이시여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의를 사모합니다. 난 이렇게 불의하게 살고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못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보람이 없습니다.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한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내가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돈으로 대체하고 명예로 대체하고 세상 재미로 대체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허무하고 죽겠습니다. 나는 불의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시여 내 속에 의를 주시옵소서. 내 속에 의를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그래서 믿음으로 접해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의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달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의 표준은 완전한 의입니다. 순수한 의,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만드시고 생산하신 의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애써서 만드는 의가 아닌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과 조화된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기가 나를 드라이브하고 끌고 나가야 올바른 의의 경험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의예요. 내가 만든 의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을 것이라.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야 라고 하는 명칭을 받으면 우리가 그런 백성들 주의 의인들이 모여 사는 성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여호와의 의요 우리가 모여 사는 그 성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심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이 계속적인 하나님의 의를 지속적으로 이루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 거듭나고 끝나버리면 거듭남이 무슨 목적과 무슨 의미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거듭남이 매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계명은 하나님의 뜻과 사상과 품성의 복잡함, 복통을 나타내는 그런 디스크립션 아닙니까?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품성과 주님의 법과 조화되어 살게 되는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 의가 내 속에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만 의롭게 되었다 했는데 그냥 악한데 어떻게? 그건 아닙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전쟁할 때 계속 지면 계속 패배하면 열 번 지면 다시는 전쟁할 용기가 안 나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의 경험을 합니다. 한 번 이기면 된다. 두 번째 이기면 되네. 세 번째 이기면 이거 봐라. 일곱 번 이기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것이에요. 알렉산더 군대가요. 가면 백전백승하니까 그렇게 큰 용기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빨리 정복한 것이요. 자꾸 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꾸 지십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승률 하나만 주십시오. 이거 한 용기가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하나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십시오. 매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남미에 가보니까요 이른 아침인데 2000 되는 그 고지 산 꼭대기인데 말이죠. 그래서 남미 산이니까 막 그렇게 춥지 않지만 그래도 쏜쏜해요. 그래도 이제 외투를 좀 입고 그래요. 두꺼운 오바 입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거기서 말이죠 아이가 응애 그래서 나가보니까 갓난 아이인데 어머니가 그 이른 아침에 밖에서 그 선선한 날씨에서 목욕을 시켜요. 난 깜짝 놀라서요. 그래서 가서 말이죠. 내가 하도 이상해서 가서 물을 만져보니까 물이 차.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그날 큰일 나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습관이 됐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아이가 건강해요. 이른 아침에 산에서 말이죠. 안개 낀산 위에서 뭐 이렇게 아주 얼음처럼 차진 않지만 문이 차단 말이에요. 따라다가 미지근하지도 않아요. 차디차 그 물에 아이의 목욕을 시켜. 그게 습관됐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죄를 승리하는 일에 습관이 생기면 찬물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감기가 안 걸리는 거예요. 믿음의 감기가 안 걸려요. 사람들이 자꾸 믿음의 감기가 걸려요. 자꾸 콜록콜록하고 말이죠. 교회 못 오고 말이죠. 여러분 감기 걸리면 뭐 미소가 나옵니까? 낑그려야 되고 말이죠. 아주 그죠. 뭐 머리도 못 빗고 항상 누워 있고 그러죠. 맨날 낙심하고 사람들한테 맨날 투정하고 말이죠. 이게 믿음의 감기 걸린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나가면 믿음의 플루가 걸려. 독감이 걸려요. 독감이. 그래가지고 난리라고 말이죠. 일어나지도 못하고 빽빽거리고 기침하고 말이죠. 이 기침하는 건 뭔지 아세요? 기침에 그 병이 막 나오는 거거든.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에 독감이 걸려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근데 우리가 추운 데서 그냥 막 목욕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해보세요. 응?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을 준다고 해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한 번은 말이죠. 이제 친구 목사님이 침례 주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침례창에 들어오는데 지갑을 손에 들고 들어와야 돼. 지갑. 두꺼운 지갑을 들고 들어오더래. 그래서 아니 이 지갑 가지고 들어오는 게다 졌는데 어떻게 지갑을 가지고 들어옵니까? 둘 데가 없습니까? 누구한테 맡길까요? 그랬더니 그 돈이 많습니까? 수표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나이 지갑도 같이 침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침례할 때 지갑까지 같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대. 내가 그 얘기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렇지.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함께 다 죽어야지. 새롭게 태어나야죠. 내 지갑까지, 돈 쓰는 것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시면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인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독일에 가시면 지금 몇분 남았죠? 독일에 가시면 아, 그죠? 이 큰 쾨른이라고 하는 곳에 가까운데 이 솔링은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쌍둥이표 이칼 있죠? 예, 그거 만드는 그 도시 가지고 강철이 많이 나고 그런 도시인데 거기 가면 이 언덕이 두개큰게 있는데 여기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철교 이 철로 만든 다리가 이렇게 아무 밑에 다리도 없이 그냥 연결된 구름 다리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히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설계한 설계사가 이 공사하다가 도중에 자살해서 죽었어요. 왜 죽은 줄 아세요? 그래서 자살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죽었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조바심하다가 이쪽에서 지금 시작해오고 저쪽 선에서 시작해오는데 이게 과연 가운데서 정확하게 딱 맞을까? 그게 조바심해서 초조해서 그게 공사가 끝나기 전에 자살해서 죽었어요. 여러분이시여. 그러나 성경을 쓰신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이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주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의가 매일매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믿음에서 믿음의 단계로 계속 이어지게 하시며 끝까지 주의 형상을 이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떨리는 무릎을 곧바로 세워주시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시며 주님의 성령의 약속과 권능을 베푸셔서 복음의 파워를 통해서 저희를 매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점들과 우리의 잘못된 환경들과 우리의 시련들과 시험들 속에서 저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877-7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깨달은 성경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책에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교리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책에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예언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닷새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지부의 전화번호는 888-881-1004, 888-881-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877-704-1004, 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